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는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평화를 갈구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없는 우리 사회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욱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의 위기로 몰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드는 이 시절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전 세월호의 침몰 사건으로부터 지난주 발생한 제천 화재 사건까지 인재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의 잘못에 의한 인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경북 경주의 지진에 이어 올해 11월 15일에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8년도 대학 수능고사를 일주일 연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깊은 정신적 피해와 또한 막대한 재산 손실도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의 재판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인가 아니면 정치 보복인가를 갖고 치열하게 정치적 이념에 따라 논쟁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해 한반도는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극단의 자리까지 내치달았습니다. 국제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아직 평화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최대 기도 제목이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국내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불어닥치는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계가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 질서를 선봉해서 이끌어왔던 미국이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의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통해 나타난 기후변화가 지구 전 곳 꽃의 자연재해를 가져다 줍니다. 올해는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인도 지방에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혹서와 혹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난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당대의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과 종교적 관행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개혁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큰 모토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지는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리어 반개혁적으로 나가는 한국교회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형교회 세습으로 인한 교회가 개인의 사유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세상을 시끄럽게 달고 있습니다. 교계의 연합기관은 하나가 아니라 분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어떤 것이 교회 연합기관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을 만큼 4분 5열의 현상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이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첫 살인자 가인이 지니고 있었던 미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나와 조금 다른 것은 다 전부 적으로 보는 우리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진영 논리로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인생 그것을 통해서 서로 파트너가 아니라 적대자로 그렇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진영 논리도 특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 따로, 자녀는 자녀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적대자로 혐오하는 정신세계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거대한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의 탐욕 속에 이 원인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꼬드겼던 이거 참 먹음직하고 이거 참 보암직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선호합니다. 지금도 사회 안에, 아니 국가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이고 권력전쟁이고 그리고 모든 삶에 누가 이기는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자의 권력 독점이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영광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독재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독점 사회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구조입니다. 어느덧 공산주의에서 주체 사상으로 변해 졌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에서 수령론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난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강자의 권력 독점이 그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평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꺼풀만 뒤져보면 그 속에 갈등과 불안 속이 그 안에 깊이 침체화 되어져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전쟁의 슬로건, 강한 자는 살게 하라, 약한 자는 죽을 것이라. 하지만 평화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강한 자로 약한 자를 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이런 위기적인 삶의 자리에 올해도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사건은 이런 거대 담론의 얘기가 아니라 가장 작고도 작은 미시 담론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크고도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작고도 또 작은 자리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별들을 넘어서 지구촌에 향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팔레스틴의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나사렛의 10대의 유대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자궁에까지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아지심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확대 팽창주의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축소주의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데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승자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사회 패턴을 뒤집어 놓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준 대상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당시 사회적 지위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암하아리츠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알아도 시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법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늑대와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양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알아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밤에 밖에 있는 목자라고. 여러분, 밤이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 집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도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잠자리를 자기 집에서 잘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배려하고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탄생의 자리는 구유였습니다. 짐승들이 먹는 염물통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에 보면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돈 없는 가난한 자, 오늘날 표현하면 흙수저에 해당되는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련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래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구육관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남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가장 낮고도 천한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의 예수님이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도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가장 처참한 십자가입니다. 가장 반인간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모든 죄수들이 죽어도 그렇게는 죽고 싶지 않은, 참으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뭘 뜻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이 있느냐? 모든 힘이 있는 자들아, 네 힘 좀 빼라. 목이 뻣뻣한 자들아, 목 좀 부드럽게 해라. 교만한 자들아, 좀 겸손해져라.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힘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탄식해라. 너의 가난함에, 너의 연약함에, 너의 아픔과 슬픔에 내가 동참할 거다. 너는 위로받으라. 너는 주저앉지 말고 용기 내라. 너는 새롭게 내 인생을 도전하고 이제는 그만 일어서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억눌린 자들,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의 축복을 우리 예수님은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을 족쇄에 매는 모든 압박을 풀어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억압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수탈이든, 그것이 교육적인 무지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훼방하는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고도 천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향해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찬송하라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의 소식과 사건으로 왔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대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선언한 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과 강압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무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가진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평화가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하면서 역사의 가장 모퉁이에 사람들도 눈에 안 띄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역발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입니다. 있는 자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없는 자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함께 나누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 가장 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냄새가 나는 구유와 짐승의 먹이 염을 통해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 있는 자의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승자만이 독식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함께 누리는 평화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강자냐? 내가 정말 힘 있느냐? 그러면 나처럼 좀 낮아져라. 나처럼 겸손해라. 너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생명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하라.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평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약자냐? 그러면 나는 너보다 더 가난해졌다. 나는 너보다 더 비참한 곳에서 인생을 시작했다. 나는 너보다 더 부끄러운 곳에서 출발했다. 그러니 약자라고 포기하지 말라.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평화를 만들자고.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버려진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죄 때문에 억압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이십니다. 우린 너무 잘난 줄 알고 뽐냈고, 우리는 교만했고, 조금 가졌다고 남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